창세기 19장 2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심판은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심판이 과연 임할 것인가 임하지 않을 것인가 미심쩍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또 경각심을 게을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릴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물건 살고 팔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도.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하셨지만 비같이 내리는 불을 또한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예요.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쏟아지지 않습니다. 롯 한 사람, 롯의 가족,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백성 약속한 백성이 이 재앙을 이 심판을 피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손길을 멈추고 마치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 시대도 주님께서 구해야 할 백성, 구원받기로 선택된 백성들 때문에 심판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 믿기나 하겠으며 알기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신 것 자체가 구원과 심판의 길이 나뉘어졌다는 뜻이고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롯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를 빠져나가야 한다. 이곳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나가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악인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악인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의인들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다. 악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온 예루살렘 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왔죠. 나오고 뭐 소돔과 고모라에 비처럼 쏟아지는 유황과 불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에 지금도 가면 뭐 유황의 성분이 많다고 그래요. 어쨌든 다 엎어서 멸하게 됩니다. 빛처럼 불이 쏟아진다.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뭐 장대비 같은 비를 어제도 보고 오늘도 비가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비 내릴 때 정말 피할 수 없는 비 아닙니까? 그처럼 빛처럼 불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더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돌아보다가 이게 뭐 나갈 때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산으로 피하라고 그랬더니 소알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럼 가라. 소알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이죠.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심판하고 있는 그 이렇게 황폐화되어가는 곳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좀 돌아보았다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꼭 한번 봤다고 이렇게 꼭 소금기둥까지 만드셔야 됩니까? 근데 뭡니까 이게? 그 본 것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면 진정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못해서 죽었을까요? 어쩌면 발걸음은 남편에게 이끌려서 천사에 이끌려서 나왔을지 몰라도 어쩌면 롯의 아내는 그 모든 가재도구나 평생 모은 재산이나 소돔에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 어느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녀는 무심코 돌아보고 만 것이죠. 그가 두고 온 것들, 그가 이때까지 보고 듣고 살아왔던 것들, 익숙한 모든 것들, 정말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살고 싶었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돌아보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왔지만 나오지 않은 것이죠.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 마음속은 애굽으로 가득한 것이죠. 어쩌면 롯의 아내도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소돔에 붙들려 있었을 것이고, 아니 그 마음 안에 온통 소돔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그 여인도 그냥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았다고 꼭 죽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아브라함도 이걸 지금 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보았다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7절 28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이 지역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롯을 위하여 계속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태풍이 눈앞에 오지만 그래도 이 태풍을 안고 마치 서서 기도하고 태풍의 방향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듯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롯의 안전을 염려하고 조카 롯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돌라오멜 동맹군으로부터 찾아왔던 롯이고 어떻게든지 그 롯이 살아남기를 바랐던 아브라함으로서는 끝까지 이 심판의 순간에도 롯을 위해 기도했겠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온 지역이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지역이 불길에 휩싸인 것, 연기가 가득한 것,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그 뭐 도시 가스가 터져도 그렇고 무슨 화학 공장에 하나 불이 붙어도 온 하늘이 연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전쟁 때 포연이 시작이 되면은 온 지역 전체가 짙은 연기에 휩싸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 지경이 된 땅은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롯이 그 지역을 택할 때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창세기 13장 앞서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13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롯이 소돔 땅을 택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소돔을 왜 택했습니까? 롯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 최고의 장소, 최선의 장소. 그리고 애굽 땅,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갔을 때 그 애굽 땅에서 보았던 그 풍요로움, 그 번성, 어느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삶의 방식, 이런 것 때문에 그는 그곳을 지금 택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마지막에 겪었던 수모는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 사람들과 교제하고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토록 죽을 힘을 다했고,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의 지도자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려고 혼신을 다해 살았지만 결국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는 배신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는 끝내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하는 곳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온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고, 그리고는 그가 왜 빠져나왔는지를 그는 자신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오늘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구원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롯이 소돔을 빠져나온 것은 롯이 의도해서도 아니고 롯이 무슨 정의를 행해서도 아니고 롯이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과 여건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할 만한 조건이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가 무슨 선행의 마일리지가 높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그림이 밑그림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17장,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30절까지 읽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종말을 맞을 거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듯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렇게 심판이 호련듯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뭐 먹고 사고 뭐 또 사고 팔고 뭐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늘 더 크게 생각해야 될 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고 파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먹고 사는 일이 뭐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일들을 까마득히 이렇게 눈먼 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어서 늘 그분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나니 우리의 입술로 우리를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지었다는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왜? 그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있건 없건 간에 기뻐하고 사시고 기도하고 사시고 감사하고 사시고. 버릇이 돼야 돼. 기뻐하는 게 버릇이 돼야 되고 감사하는 게 입술에 그냥 버릇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에 가만 내버려두면 불평이 하루 종일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싫고 뭐가 나쁘고 뭐가 잘못됐고, 그런 미디어로 가득하고 그런 입술로 가득하고 그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기쁘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귀를 막을 건 귀를 막고 눈을 돌릴 건 눈을 돌려야 그렇게 사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린다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폴 발레리인가요? 그런 말이 얼마나 참 적절한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 짐승이죠. 뭐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야.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뭘 볼 것인가를 결정하고 뭘 생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보이고 들리는 대로 들으면 그러면은 그게 습관이 돼서 무심코 보고 무심코 듣고 무심코 생각하고 무심코 결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무심코 돌아본 것입니다. 살던 대로 산 것이죠. 좋은 것만 있으면 돌아보았고 좋은 것만 있으면 그게 눈길을 떼지 못했고 그래서 두고 온 것이 아까우니까 그냥 눈길을 주는 거예요. 무심코. 저는 여러분들이 무심코 하는 일이 무심코 하는 일이 그냥 성경 보는 일, 무심코 하는 게 예배 드리는 일, 무심코 기도하는 것, 무심코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뒤에는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첫째, 왜 술을 마시게 합니까? 술은 어디서 났습니까? 아니, 소돔에서 나오고 소알에 잠깐 있다가 굴은 왜 갑니까? 보십시오. 그는 소알에 가라고 가려고 산에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 소알에 있는 것도 안심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도시도 망하겠구나.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을 택했더니 소알에 가서도 또한 이 만족이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었단 말이죠. 소알을 지켜주겠다. 내가 거기 있다면 소알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 소알에서도 불안하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산에 가서 동굴에 숨어버려요. 동굴로 피신을 한단 말이죠. 그가 첫 번째 택한 건 뭡니까? 그는 소유가 넉넉했기 때문에 소돔을 택했어요. 소유가 없어서 간 게 아닙니다. 뭐 일용할 돈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소돔을 택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만했지만은 더 풍요로운 곳을 바라보다가 소돔을 택한 거예요. 도망을 갈 때도 산으로 피신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먹고 살만한 곳이 소돔이 아니라면 소알이라고 믿고 가서 그곳에서 또 주저앉으려고 했지만 그곳이 살만한 곳이 안 된다는 불안이 엄습하자 이번에는 동굴로 피신하고 맙니다. 그는 점점 어디로 갑니까? 비참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 먹고 살만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는 그 딸들을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소돔에서 그 집에 찾아왔을 때 딸들을 정혼한 사위가 있는데 정혼한 자들이 있는데 내 딸을 둘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살았던 롯이에요. 그 딸들이 아버지 보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버지로 안 보이는 것이고 남자로 본 거죠. 그들은 딸들은 그들이 보고 들었던 소돔 방식대로 그들이 잠시 거쳤던 소알대로 그렇게 살아오는 딸들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아무 근신상관을 죄의식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소돔의 생활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소돔의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나는 아무리 어젯밤에 내가 묵상을 해도 술이 어디서 났냐 우리 같은 사람 술에 좀 관심이 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난 술이지 도대체 이거 포도 농사를 지어서 무슨 뭐 노아처럼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담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피난길에 여러분 챙겨올 게 없다고 술을 챙겨옵니까? 기어이 이걸 챙겨와가지고 이걸 눈에 있으면 안 마십니까? 술이 있으니까 술의 방식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식대로죠. 그래서 기껏 생각한 게 아 우리 정원자들은 이제 다 죽었다. 물론 안 따라 나왔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있다 다 죽었어요. 그러고 이제 남은 동굴까지 따라와 보니까 이 동굴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제 이 딸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시집가기는 틀렸구나. 세상의 방식대로 가정을 이루는 건 틀렸구나. 그래서 그들이 소돔에서 보고 듣고 생활하고 익숙한 대로 이제 자식을 낳자고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껏 한 게 아버지의 술을 취해서 그냥 정신을 잃게 만들고 동침을 했다. 큰딸이 그러니 뭐 작은 딸은 어떻습니까? 두 딸이 다 그랬대요.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했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니 술도 얼마나 먹었길래 또 이걸 또 깨닫지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먹였어요? 그 술 양이 얼마나 또 많은 양입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살다가 이 모양이 났다 이 얘기예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삶의 거처를 정했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그냥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채 그들은 이런 삶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6절 38절입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롯으로 인해서 롯의 두 딸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조속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족속들이 모압, 암몬, 에돔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이 족속들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족속이냐? 도대체 그 근원이 어디냐? 이게 따져보니까 롯으로부터 비롯된 족속들이고 롯이 두 딸로 인해서 생긴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모압. 암몬은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모압과 암몬. 이 두 부족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나중에 출애굽에서 통과할 때 통과 못하게 합니다. 그런 둘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나중에 뭐 아람 족속들하고도 동맹을 맺고 끝없이 괴롭히는 족속이 된 거예요. 어쨌건 이런 일들을 볼 때 이 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과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소돔적이었다는 것. 소돔을 떠났지만 그 딸들 안에 있는 소돔, 롯은 떠났지만 롯 안에 있는 소돔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애굽의 삶을 꺼내는 데는 40년으로도 부족했다고 하듯이 이 딸들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무심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뭘 보고 뭘 들을 것인가를 오늘도 결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보고 듣지 마십시오. 이 세대 보고 듣고 하다가 이 세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감찰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딸들과 롯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세상을 보다가 그냥 이 모양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편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찾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 자리는 이런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악한 게 있는가 좀 살펴보십시오. 나는 내가 선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나는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면 부디 살펴보시고 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악을 제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대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산 결과 롯은 소돔을 택했고 소아를 택했고
그리고 동굴 속에서 이런 비참한 길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한 그 길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간 그 길은 곧 내려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라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내 정욕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길을 택해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나 주님께서 살피시고 나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악한 길을 원합니다. 매력적이죠. 매혹적입니다. 온갖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육감은 그 유혹의 길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눈을 돌리게 하시고 귀를 막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는 정말 조용히 골방에 들어앉아 내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없나, 내 안에 어떤 것이 죄를 불러들이는 자성과 자력과도 같은 것인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는 시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거슬러 가더라도 몸이 찢어져도 남대천으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본향으로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시고 우리 몸을 쳐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꺾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끝까지 십자가를 마지못해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인생, 영원한 길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에 늘 정말 매임받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롯의 인생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따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